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통일부는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태용호 공사가 가족과 함께 최근 한국으로 망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최근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태용호 공사가 부인 자녀와 함께 한국에 입국해 현재 한국 정부 보호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태 공사는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현학봉 대사에 이어 서열 2위로 알려져 지금까지 탈북한 북한 외교관 중에서 최고위급에 해당됩니다. 태 공사의 탈북 동기에 대해 정 대변인은 김정은 체제에 대한 염증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동경, 그리고 자녀와 장래 문제 등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태 공사의 탈북과 입국 경로에 대해서는 관련국과의 외교 문제로 상세히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이 세계 최초로 양자통신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중국은 현지 시간으로 16일 새벽 1시 40분 간수성 주치안 위성발사센터에서 독자 개발한 세계 첫 양자위성 묵자호를 창정 2D 로켓에 실어 발사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묵자위성은 지상에서 500km 떨어진 우주궤도에 안착된 뒤 2년간 운행될 예정입니다. 기원전 5세기 춘추전국시대 철학자인 묵자의 이름에 따서 명명된 이 위성은 양자통신 실용화를 위한 중국과학원의 첫 과제에 해당됩니다. 이 위성은 지상에서 레이저를 통해 위성으로 보낸 양자 정보를 다른 지상기지국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양자통신은 양자역학을 응용해 생성된 암호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중간에 도감청을 차단해 금융이나 개인 신용 정보가 오가는 금융망에 활용될 수 있는 차세대 기술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란에 배치돼 있던 러시아 전투기들이 시리아 공습을 가하기 위해 17일로 이틀 연속 출격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란 하메단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전투기들의 이번 공습은 시리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전날 이란에서 처음 전투기를 출격시키며 공습이 ISIL과 알누스라 전선에서 최근 개명한 자브 아파테 알샴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이는 이란에 대한 전투기 판매와 이전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선적의 유조선이 말레이반도 동쪽 해상에서 돌연 위치 추적 장치를 끄고 잠적하자 이를 해상 납치로 오인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17일 오후 인도네시아 해군은 전날 저녁 자국 선적 유조선 휘어 하모니호가 말레이시아 영해에서 피랍됐다는 말레이시아 해양경찰청 발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해군 대변인은 해당 유조선은 피랍된 것이 아니라 바탐섬에 무사히 도착했으며 선상에서 폭력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휘어 하모니호 선원들이 고용주와의 갈등 끝에 무단으로 말레이시아 동부 쿼탄 인근 해역에서 위치 추적 장치를 끄고 인도네시아 바탐섬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독립기념일인 17일 자국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을 하다 나포된 외국어선 60척을 침몰시켰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중국과 인근 국가들 간의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자국 해역 내 불법 조업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특히 중국이 최근 남중국해에서 세력을 확장하려는 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남중국해에 맞닿아 있는 나투나 해역을 놓고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나투나 해역은 인도네시아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지만 일부 면적이 중국이 자국영이라고 주장하는 남해 구단선과 겹쳐 양국 간 분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수시 푸지아 투티 해양수산부 장관은 나포된 외국어선은 나투나 제도 주변 해저에 가라앉혀져 인공 어초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달 한국과 멕시코, 터키산 철강재에 대해 최대 3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미 국제무역위원회가 정당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는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들 나라에서 수입하는 강벽 사각 파이프로 인해 미국 내 파이프 생산 업체가 큰 피해를 입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 2016년 8월 18일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조은정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가 가족과 함께 탈북해서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지난 4월 한국으로 집단 망명한 중국 내 류경식당 북한 종업원들이 자유인의 신분으로 최근 한국 사회에 정착했습니다.
국정원장이 보호 결정을 내리고 그에 따라서 하나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대한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 넷 중 하나는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로 나타났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고위 외교관이 최근 가족과 함께 탈북해서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내 다양한 직업군에서 탈북이 이뤄지고 있으며 그 빈도도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제3국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던 태용호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가 가족과 함께 한국에 입국했다고 한국통일부가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태용호 공사가 부인과 자녀와 함께 대한민국에 입국했다고 말했습니다. 태용호 공사와 그 가족은 현재 한국 정부의 보호하에 있으며 유관기관이 통상적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정준희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태용호 공사는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현학봉 대사에 이어 서열 2위에 해당하며 지금까지 탈북한 북한 외교관 중에서 최고위급이라고 정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태용호 공사의 탈북 동기에 대해서는 김정은 체제에 대한 염증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동경 그리고 자녀와 장래 문제 등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영국 BBC 방송은 태용호 공사의 망명 신청 사실을 보도하면서 그가 영국에서 북한의 이미지를 홍보하고 김정은 체제를 변호하는 일을 맡고 있었지만 그는 직무에서 마음이 떠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BBC에 따르면 태용호 공사는 가족과 함께 10년 동안 영국에 거주해왔으며 영국에서 골프와 테니스를 즐겼습니다. BBC는 또 태용호 공사가 올여름 임기를 마치고 북한으로 귀국할 예정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김정은 정권 이후 특히 올해 들어 탈북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다양한 직업군에서 탈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치로 밝히긴 어렵지만 탈북 빈도 역시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처럼 탈북이 증가세로 접어든 데에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속에 상당한 압박감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증거를 확증을 잡아서 제재 때문에 넘어왔다라고 꼭 보기는 어렵지만 상당한 제재 국면에서의 압박감 때문에 넘어오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김진무 선임연구위원은 국제사회 대북제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북한 외교관들 입장에서는 가장 큰 임무인 김정은에 대한 충성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주재국에서 비즈니스를 해서 할당된 금액만큼 충성자금을 김정은에게 바쳐야 된다고, 바치지 않으면 문책을 당하게 되고 소환을 당하게 돼요. 그럼 소환 명령 떨어지면 가면은 자기 비판해야 되고 혁명화 교육을 받든지 노동수용소로 가든지 가야 되니까 그럴 바에 나오겠다.
김진무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내 외화벌이 사업에 종사하다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자 가운데 상당수는 어떤 이유로든 북한 당국으로 송환될 상황에서 한국행을 택한 경우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북한 외교관들의 탈북 원인에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한 압박감, 북한 대사관 내 갈등, 개인적 비리 등 다양한 추론이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정치적인 망명이다라고 그 가능성도 있지만 다른 가능성도 있고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뭔가 북한 내의 체제 균열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조금 조심스러워 지금.
태용호 공사의 한국 입국은 최근 수학 영재 홍콩 주재 한국 총영사관 잠입, 북한 군 간부와 외교관, 망명설 등에 이어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 가시화를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사례로 지적됩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북한 외교관은 당국이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키워온 엘리트 계층이라며 북한에 잇따른 외교관 망명은 북한 체제에서 엘리트 집단의 출혈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앞서 한국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은 지난달 29일 브리핑에서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은 체제에 대한 불만이나 국제사회의 제재, 그리고 북한 경제 상황 등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 국무부는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 공사의 망명과 관련해 탈북자 보호를 강조하고 북한 인권 상황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전 세계 탈북자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We urge all countries to cooperate in the protec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asylum seekers within their territories.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7일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 공사의 한국 망명에 대한 DOA의 논평 요청에 모든 나라가 자국 경토 내에서 북한 난민과 망명 신청자를 보호하는 데 협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그러나 북한 엘리트 계층의 잇따른 탈북을 김정은 체제의 균열로 평가하는지 묻는 질문엔 이번 망명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이어 미국은 북한의 인권 상황 그리고 북한 난민과 망명 신청자 처우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remains deeply concerned about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and the treatment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asylum seekers.
앞서 한국 통일부는 이날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가 가족과 함께 최근 한국에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 정부가 다음 달 4일 북한 인권법 시행을 계기로 대북 인권 제재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국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17일 한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대북 인권 제재 대상자 명단을 공개한 것처럼 한국 정부도 북한 인권법 시행에 따라서 대북 인권 제재 리스트를 공개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17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보도가 약간 앞서 나간 것 같다고 언급하고 북한 인권법에 따라 인권기록센터가 만들어지고 실제 조사와 인권기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과정을 거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4월 한국으로 집단 망명한 중국 내 류경식당 북한 종업원들이 자유인의 신분으로 최근 한국 사회에 정착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사회 진출 이후에도 신변 보호를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는 지난 4월 7일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망명한 중국 닝보 소재 류경식당의 북한 종업원 13명이 관계당국의 조사 등을 마치고 자유인의 신분으로 지난주 순차적으로 한국 사회로 배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례적으로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로 나오기 전에 거치는 정착교육기관인 북한이딸주민정착지원사무소 일명 하나원의 12주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원에서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정착 교육을 받을 경우 이들의 신변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17일 브리핑 내용입니다.
국정원장이 보호 결정을 내리고 그에 따라서 하나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사회 정착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원에 있는 교육과 똑같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거기에 있는 기본적인 교양은 다 수료를 하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 진출에 앞서 경기도 시흥에 있는 탈북자 보호센터에서 정보 당국 주도로 통일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유관 기관으로부터 합동 조사를 받았습니다. 탈북자에 대한 유관 기관 합동 조사 기간은 통상 1개월에서 3개월 정도인데 이들 종업원들에 대한 조사 기간은 4개월이 넘게 진행됐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한 교육이 함께 진행된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대변인은 이들이 동시에 사회로 나오지 않고 순차적으로 배출된 데 대해선 거주 장소 등 행정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시에 퇴소를 하고 다 이렇게 각 지역으로 흩어지지 않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뭐 사실은 크게 다르진 않는데 지역적인 어떤 특성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거주지에 거주 장소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이렇게 동시에 나오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나눠서 순차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통상 탈북자의 정착 지역은 탈북자가 직접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70%가량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나머지 30%는 기타 지역에 정착해왔습니다. 한국 당국은 이들 종업원들이 사회에 진출한 이후에도 신변 보호를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한국 당국에 의해 납치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다 이례적인 집단 탈북의 당사자로 사회적인 관심이 높기 때문입니다. 한국 당국은 이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정착 지역이나 신분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종업원들도 신분 노출을 우려해 언론 인터뷰 등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내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류경 식당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입국한 것인지를 조사하기 위한 면담을 한국 정부에 신청했지만 종업원들이 이를 원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류경 식당 북한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은 중국 내 다른 지역의 북한 식당 종업원의 탈북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월 중순엔 중국 내륙의 산시성 소재 한 북한 식당에서 근무하던 여성 종업원 3명이 탈북해 6월 말 한국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대한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 넷 중 하나는 북한의 우호국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이행 보고서와 비교할 때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집트와 라오스, 베트남 이들 세 나라는 지난해 12월 유엔이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할 당시 반대표를 던진 북한의 전통적 우호국들입니다. 그러나 이집트와 라오스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따른 이행 보고서를 각각 5월 27일과 31일에 제출했습니다. 제출 시한인 6월 2일보다 앞선 것은 물론 전체 나라 중 제출 순서가 각각 두 번째와 네 번째에 해당할 만큼 신속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베트남도 시한을 넘겨 6월 23일에 제출하긴 했지만 지난 2013년 제재 결의 2094호 당시 시한을 5개월 넘겨 보고서를 냈던 전례에 비교하면 상당히 빠른 것입니다. 이처럼 북한의 우호적인 나라 중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이들 세 나라와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몽골과 앙골라, 우간다, 파키스탄 등 9개 나라입니다. 여기에 북한의 동유럽 거점으로 꼽혔던 불가리아와 역사적으로 오랜 우호관계를 맺었던 헝가리까지 포함하면 모두 11개 나라가 대북제재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6일 현재 유엔이 공개한 이행보고서 제출국이 모두 43개 나라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4개 중 1개 나라는 북한의 우호국인 셈입니다. 북한의 우호국의 이행보고서 제출은 지난 2013년과 비교할 때 크게 늘어났습니다. 2013년까지만 해도 이들 11개 나라 중 러시아와 중국, 파키스탄, 베트남, 단 4개국만이 이행보고서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마저도 제출 시한을 지킨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북한 우호국들의 이행보고서는 내용면에서도 과거와 큰 차이를 보입니다. 베트남의 경우 자국에 머물던 유엔의 제재 대상 북한 외교관의 실명을 언급하고 이들의 출국 사실을 밝히는 등 제재 이행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몽골은 편의 지적 방식으로 자국 깃발을 달았던 북한 선박 14척의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고 아프리카 나라인 앙골라는 북한 외교관을 주시하는 한편 북한과의 외교 관계가 소원하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우간다는 북한과 군사협력 단절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사국들은 이행보고서 제출이 북한과의 관계에 이상이 생긴 건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지난 2006년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를 접수한 이래 처음으로 보고서를 제출한 앙골라의 유엔 대표부 관계자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유엔 회원국으로서 지난 3월 채택된 2270호의 요구에 따라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보고서 제출에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앙골라가 유엔 회원국의 의무를 다하는 것과 대북 관계는 무관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엔이 올해 북한에서 어린이와 여성의 생활 환경을 살펴보기 위한 종합지표 조사를 실시합니다. 유엔은 북한이 제공하는 통계 자료만으로는 북한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매주 수요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주요 현안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 김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VOA에 올해 북한에서 어린이와 여성의 영양과 건강 상태, 식수와 위생 등 전반적인 생활 환경을 살펴보기 위한 종합지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 아시아 지역 사무소의 크리스토퍼 드 보노 대변인은 1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북한 당국과 종합지표 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Actually, we have now a preliminary agreement with the government to undertake in cooperation with them 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either in late
어린이와 여성 등 북한 내 취약계층이 마시는 물이 안전한지, 이들이 사용하는 위생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 생활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는 내년에 마무리될 예정이라는 설명입니다. 종합지표조사는 유니세프가 지난 1995년 세계 각국의 어린이와 여성들의 생활 환경에 대한 정확한 자료 수집을 위해 개발한 조사 방법으로 어린이 생존율과 영양실조율 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북한에서는 이 조사가 지난 1999년 처음 이뤄진 이래 10년 만인 2009년에 이어 다시 7년 만인 올해 세 번째로 실시되는 겁니다. 드보노 대변인은 북한이 제공하는 통계 자료만으로는 많은 경우 북한 주민들이 실제로 어떤 환경에서 사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북한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for example, administrative data in DPRK about access to water is about how many households have access to water that comes from a tap. Whereas
북한이 제공하는 자료는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지만을 보여주고 있어 실제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사용하는지, 수돗물의 수질은 어떤지 등을 알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유엔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과 관련한 통계 자료는 많은 경우 실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며 신뢰성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유엔 인구 기금은 지난 2014년 북한 중앙통계국과 공동으로 실시한 경제사회 인구 보건 조사에서 북한 내 상수도 보급률이 82.1%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 상수도 시설이 남한의 60에서 70년대 수준으로 매우 노후화돼 있고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10년 가까이 북한을 오가며 수자원 개발 등 대북 사업을 진행해온 한국 기아대책 안향선 자문위원의 말입니다.
이미 60년대 이전에 60년대 그때 구축이 돼 있으면서 그 이후에 노후 어떤 그 돼 있는 것들을 재보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거의 시설은 노후화돼 있고 그것들은 제대로 그 활용이 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펌핑 시설서부터 그 공급되는 과정까지.
상수도 보급률은 82.1%로 조사됐지만 이 수치가 실제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북한 통계 자료는 또 최근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엔은 올해 발표한 2016 대북 인도주의 필요와 우선순위 보고서에서 2012년 현재 어린이 27.9%가 영양실조로 발육부진 상태이고 4%는 체력 저하를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어린이들의 최근 영양 상태에 대한 자료가 없어 4년 전 자료를 발표한 겁니다. 북한 통계 자료는 심지어 발표하는 기구에 따라 수치가 서로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일례로 영국의 본부를 둔 국제구호단체 워터에이드는 최근 발표한 비위생 환경이 영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깨끗한 물에 접근하지 못하는 인구 비율이 전체의 0.3%라고 밝혔습니다. 또 18.1%는 안전한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유엔은 지난 4월 발표한 대북 인도주의 필요와 우선순위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의 20%가 깨끗한 물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깨끗한 물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주민 비율이 0.3%와 20%로 발표 기관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의 통계 자료가 이처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것은 북한이 각종 정보와 관련 통계를 국제사회에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한국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의 이재훈 과장입니다.
일단 북한 통계국 이런 데서 나오는 정부가 제한적인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은데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아서 조사를 하고 해서 이제 결과는 이제 제한된 결과표만 공표하고 정보를 충분히 제공을 안 해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 무슨 그런 생각을 좀 들거든요.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 통계국의 피에트로 제나리 국장도 1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당국이 통계자료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a big problem in receiving data from North Korea. The government usually is not collaborative, doesn't respond to our requests of data.
식량 불안정 상황 보고서 등 세계 각국의 상황을 보여주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북한 당국에 관련 통계 자료를 여러 번 요청했지만 거의 답을 얻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제나리 국장은 통계는 각국 정부의 정책 수립과 연구기관들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지표라며 특히 북한 통계자료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실상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Not only FAO, but World Food Program is providing direct food aid to the country. And so they need the updated assessments of what is the
정확한 북한 통계 자료는 식량농업기구뿐 아니라 세계식량계획 등 유엔 기구들이 어느 지역에 식량이 부족하고 어떤 계층을 집중 지원해야 하는지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겁니다. 유니세프의 크리스토퍼 드 보노 대변인도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많을수록 더 필요에 맞는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드보노 대변인은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실시하는 종합지표 조사가 북한 어린이와 여성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이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앞으로 국제기구와 협력해 더욱 정확한 통계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식량농업기구의 제나리 국장은 오는 2020년 전 세계적으로 농업 총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북한도 이번 조사에 참여해 북한의 정확한 농업 실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다음 달 19일부터 닷새 동안 태국 방콕에서 설명회가 열린다며 북한 당국에 초대장을 보냈지만 아직 답을 받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 주민의 다재내성결핵 치료 사업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인 유진벨재단은 한국 정부로부터 오는 11월 약품과 물품을 북한으로 반출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인세반 유진벨재단 회장은 17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1월 북한 내 1,000명의 새로운 결핵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약품과 각종 물품에 대한 반출 승인을 한국 정부에 신청해 허가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인 회장은 또 최근 평양을 방문해 재단의 정기 방북 일정을 매년 5월과 11월에 진행하기로 북한 보건성과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유진벨 재단은 한반도의 긴장 상태가 지속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지난 3월 다재 내성결핵 환자 약 1,500명분의 치료약을 북한에 전달했습니다. 인세반 회장은 지난봄 한국 정부의 반출 승인 지연으로 사업에 심각한 차질을 빚었다며 북한에서는 해마다 새로운 다재 내성결핵 환자가 4천에서 5천 명씩 발생하기 때문에 치료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과 중국 사이의 교역이 최근 들어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에 놀랍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동안의 사례와 최근 정세를 고려하면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언론들은 최근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북중 교역과 밀무역이 모두 되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따른 중국의 제재 이행이 느슨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보도에 대해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예상했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이언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1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관련 보도는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벤자민 실버스타인 객원연구원도 뱁슨 전 고문과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I think that we've seen a pattern in the past where China will implement and enforce sanctions at one point in time, but then later retract that pressure. And I think this
북중 교역이 되살아난다는 건 의외의 소식이 아니며 과거 사례를 봐도 이런 결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이전에도 중국은 처음에는 제재의 고삐를 죄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압력을 줄여나갔다며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로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I think it's partly influenced by the other factors that affect local actors, you know, local businesses and local governments, not just Beijing's.
북한과의 교역이 지역 경제에 중요한 중국 지방 정부들의 요구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인 사드의 한국 배치를 둘러싼 중국과 한국의 갈등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데 기여했을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 기업연구소의 니컬러스 에버슈타트 박사는 BOA에 이런 소식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의 자세를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The suggestion that China is not being strict in enforcing sanctions against the DPRK should
중국이 대북 제재를 엄격하게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실버스타인 객원연구원도 중국의 대북 제재가 느슨한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message that I've heard consistently is that there really hasn't been any strongly noticeable change in the flow of traffic across the border.
북중 국경 지역에서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현재 북중 간 교역에서 과거와 달라진 점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또 물가나 환율 등 북한 내 상황에 비춰봐도 대북 제재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가정보국 동아시아 국가정보조정관 선임 보좌관을 지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학 교수는 다소 다른 견해를 밝혔습니다.
It seems to me that the sanctions are not having much effect. I would say that. But I wouldn't say trade is going up.
브라운 교수는 중국의 대북 제재가 별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확실하지만 최근 북중 교역이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보기에는 무리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분기 북중 교역은 감소세도 증가세도 아닌 정상 수준이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주장입니다.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대북 제재가 북한에 미치는 영향을 단정 지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면서 북중 교역뿐만 아니라 사금융이나 돈주들의 역할 등 북한 내부에서 벌어지는 경제 활동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최근 북한과 중국의 교역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후 얼어붙었던 접경 지역 분위기도 많이 완화됐다는 관측들이 나옵니다. 북중 지역 접경 지역 조사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을 전화로 연결해 현지 분위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에 박형주 기자입니다.
정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북한과 중국 접경 지역을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언제 어떤 지역을 다녀오셨습니까?
지난 8월 6일부터 13일까지 중국 단둥에서 시작을 해서
예.
지반과 장백, 이도백화, 연길까지 대략 7박 8일 일정으로 북중 접경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예, 어떤 계기로 방문을 하신 건가요?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에서는 거의 매년 북중 접경 지역 답을 답사하면서 북중 관계와 북한의 변화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특히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실시와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 이후 북중 관계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접경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예. 앞서 잠시 제가 언급했듯이 북한과 중국의 교역이 뭐 밀무역까지 포함해서 다시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지에서 직접 그런 분위기를 좀 느끼셨습니까?
예,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중국의 대북 제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겨냥하는 것이지 북한 주민의 민생에까지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재 초기에 위축되었던 북중 교역이 서서히 회복될 것이라고 짐작은 했지만
네.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과 보복 심리로 인해 북중 교역이 매우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 뭐 그 일환이겠죠.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화물 차량도 최근 들어서 한두 달 전보다 크게 늘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세관 검사가 좀 느슨해졌다 이런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지에서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최근 들어 북중 교역에 대한 중국 세관의 검사가 현저하게 완화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현지에서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연결하는 압록강 철교를 통해 특히 늦은 시간에 예를 들면 밤 9시부터 12시 사이에 많은 트럭들이 오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예.
그리고 밤에 중국 세관 근방에 북한으로 들어가기 위한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단둥 지역의 호텔 높은 방에서 밤에 북한 신의주에서 밤 늦은 시간까지 많은 차량이 이동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 예.
그 차량들이 압록강 철교를 통과한 차량이거나
네.
통과하기 위해 이동하는 차량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올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중국도 이 결의안 채택에 찬성을 했기 때문에 북중 교역이 실질적으로 조금 감소했다 이런 지표들도 나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다시 늘고 있다라는 그런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현상들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제재가 조금 약화되고 있느냐 이런 조짐으로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제재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핵과 미사일 개발을 겨냥하는 것이지 민생을 겨냥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은 북중 경제협력은 회복될 수밖에 없고요.
네네.
최근에는 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 이후 그 회복세가 굉장히 빠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변경 지역의 북한인과 중국인들이 1인당 8,000위안, 즉 1,200달러 상당의 상품까지 면세로 거래할 수 있는 호시무역구가 북한 신의주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는데 거래가 매우 활발하다고 하고요.
예.
중국 단둥에도 9월 말 가동을 앞두고 현재 시범 중인 호시무역구가 있어서
예.
직접 방문을 해봤습니다. 그 규모는
예.
대략 미국의 월마트 수준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보다 더 중요한 변화는 북중 간의 교역과 밀무역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인데 매우 충격적인 것은
예.
과거의 북중 간 밀무역은 주로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압록강 하류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은 밤 10시경부터 신압록강 대교 밑에서도 밀무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네.
이것을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사진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
이렇게 이른 시각에 양국 간의 밀무역이 거의 반공개로 진행되는 것은
네.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반발로 중국이 북중 간의 밀무역에 대해 과거보다 훨씬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 이후 한국과 중국의 공조가 약해지면서 이제 북한과 중국이 좀 더 가까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실제로 그렇다고 보십니까?
예, 북한과 중국 관계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현재 발전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단둥과 신의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북중 간의 교류가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
중국 지반과 북한 만포를 연결하는 다리가 한 작년경에 이제 완공이 됐는데
네.
이번에 가서는 그 다리를 통해서 이제 중국의 관광객이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대략 한 올해 5월경부터 관광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제가 갔을 때 미니버스 세대로 중국 관광객 한 70여 명이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예.
그리고 제가 지난 6월 달에 이제 중국 훈촌의 취안어 세관과 북한 원정리를 연결한 대교를 가서 봤을 때
네.
그때 양국 간에 활발하게 차량들이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압록강 지역에서 특히 단둥과 신의주 지역에서 초기에 좀 교역이 위축됐다면은 오히려 낮은 선봉과 중국 훈춘 뭐 연기를 연결한 도문 연결한 이 지역에서는 과거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지금 교역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 한국을 제재하는 데는 좀 부담감을 갖고 있지만은
네.
대신에 사드에 대한 반발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는 뭐 훨씬 더 적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제재 국면 이후에는 한동안 교역액이 줄었던 것이 이제 서서히 다시 이제 느슨해지면서 늘고 있는 거라면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더 계속될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올해 안으로 빠르면 10월경에 이제 중국 치안화세관과 북한의 원정들 연결하는 신두만강 대교가 개통될 예정이고요.
네네.
그리고 중국 지반과 이제 북한 만포를 연결하는 다리에 이미 차량이 뭐 시범적으로 다니고 있지만은 지금 세관이 활발하게 지금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는 신압록강 대교 개통 문제도 뭐 물 밑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 같아서
예.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5차 핵실험을 강행하게 되면은 또 다시 타격을 입겠지만은
네.
만약에 뭐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은 앞으로도 어떤 경제 협력은 당분간 또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북중 교역액 증가와 현지 분위기 등에 대해서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인 정성장 박사를 박형주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서울에서 실향민 어르신들과 탈북민들이 함께 만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또 탈북민들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입니다.
북한에서 오신 분도 있고 또 여기 서울에 사신 분들도 있고 있는 한 북민은 반드시 오겠죠. 그날을 기다리면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실향민과 탈북민들이 함께 공연도 보고 식사도 하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탈북 여성들이 주축이 된 통일맘 연합회가 같은 고향을 둔 실향민 어르신들과 함께 북한의 음식과 노래로 고향을 추억하기 위해 만든 자리인데요. 지난해 부산 지역에서 개최한 데 이어 올해 서울에서 두 번째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통일맘 연합회의 김정아 회장입니다.
탈북 여성들이 고향에 두고 온 부모님을 그리는 마음에서 고향에 두고 온 부모님들에게 저희가 효도를 할 수 없는 불효자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계시는 실향민 어르신들하고 탈북민 어르신들을 모시고 고향에 두고 온 부모님한테 효도 못하는 걸 대신 한국에 계시는 그분들께 저희가 효도하는 마음에서 행사를 시작을 했고요. 작년에도 사실은 이 행사를 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자금이 없어가지고 부산의 한 작은 교회에서 정말 조용히 진행했는데 그때도 행사가 한 100명이 오셨거든요. 실향민 어르신 50분 그리고 우리 통일만 봉사단 50분 해서 100명 오셨는데 그때 참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봉사원들이 어르신들 딱 보니까 그냥 울더라고요. 엄마 생각나서 운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니 그때 하면서 아, 이 행사를 정기적으로 내가 해야겠구나. 그래서 올해 행사는 지금 서울에서 하게 됐고 이북도민위원회에서 또 후원까지 해주셔가지고 저희 어려움을 많이 등에서 떠밀어 줘가서 제가 참 감사한 마음으로 이 행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아리랑을 함께 부르며 행사를 시작했는데요. 탈북민들과 실향민 어르신들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함께 나누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고향을 떠난 지 오래된 실향민 어르신들은 최근에 탈북한 탈북민들에게 고향의 소식을 묻기도 하고 함께 통일을 염원했습니다.
그 감개무량합니다. 나이도 많았는데 이렇게 모이니까 참 마음적으로 참 감개무량하네요. 예, 우리는 참 이렇게 모이게 되면 한 마음과 같아요. 그래서 참 가족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임이 참 중요해요.
너무 기쁘죠. 광복 71주년을 맞으면서 이렇게 또 통일에 대한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또 즐거움 또 앞으로 빨리 통일되기 위해서 우리가 소원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가족을 두고 탈북한 탈북민들은 실향민 어르신들을 보면서 가족과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냅니다.
너무 완전히 여기 와서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어렵게 행사에 참가하니까 고향에는 부모님들하고 동생들 생각나는데 그것은 이제 빨리 통일돼서 만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 모임에 참가해 주셔서.
제가 온 지 몇 해 되지 않고 온 지 한 1년도 안 되는 제 오늘이 처음에 이렇게 이 행사에 참가해서 정말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함께 옛날에 온 실향민들과 함께 마음을 가지니 저희 마음도 즐겁고 정말 좋아요. 그분들과 함께하는 행사가 이렇게 조직하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나 정말 옛날 그분들을 존경하게 되고
말이 눈물 날 것 같아요. 고향 생각도 나고 또 어르신들, 실향민 어르신들 보게 되면 그 어르신들도 마찬가지로 저희와 똑같은 심정일 것 같아요.
이번 행사에는 실향민 어르신 100여 명, 탈북민 어르신 100여 명, 그리고 통일만 봉사단과 외부 인사 100여 명이 함께 참여했는데요. 봉사단 역시 탈북민들입니다. 봉사 단원들은 행사를 준비하느라 적극적으로 행사를 즐기지는 못했지만 어르신들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희야 뭐 특별하게 보람이 있죠. 더 다른 일보다 더 보람이 있죠. 왜냐면 우리 부모님 같은 분들이니까. 이제 뭉클하죠. 이분들 이제 뵙고 얘기를 듣고 하면 뭉클하고 하니까 더 잘해드리고 싶고 그거는 행사보다도 보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총괄을 맡아가지고요. 너무 바쁩니다.
이게 통일맘 축제는 광복 71주년이니까 이러니까 딱 통일을 빨리 앞당겼으면 좋겠어요. 이게 실향민들하고 탈북자하고 걔가 옛날 대선배들하고 우리 후배들이잖아요. 탈북자라면 이분들 한맘 한뜻으로 이렇게 만남이 강장 간심으로 해서 통일도 앞으로 당겨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봉사하게 됐습니다.
공연 후에는 함께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조금 더 고향을 추억하는 시간을 이어나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 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 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내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인데 내가 할 말을 왜 못하겠냐 지금
말할 수 있는 자유
무슨 밤이나 낮이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지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
세상에 부러울 것 없다던 그곳을 떠나고 나서야 자유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남한의 모든 시민들은 거주의 자유, 이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모든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북한이
그냥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거로구나 하는 게 헛살았구나 하는 게 세대야. 또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또 마음이
낯선 한국살이가 힘들고 또 살갑지 않은 주위의 시선에 마음 아플 때도 있지만 뭐든 할 수 있고 땀과 노력의 보람이 무엇인지 한국에서 깨닫게 됐습니다.
되게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껴요. 달마다 월급을 탈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 살고 있는 2만 5천 명에 가까운 탈북자들. 내일의 희망을 일구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들 둘이 있고 내 집이 있고 쌀떡에 쌀이 넘치는 거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지금 내 하는 일에서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훗날 통일이 되면 그 내 고향에 가서 그냥 그걸 알리고 싶어요.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인 18일은 구름이 많겠고 북부지방은 오후에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31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양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3도, 낮 최고기온은 30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의주도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23도, 낮 최고 25도. 황해도, 해주,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5도, 낮 최고 기온은 30도. 함경남도, 함흥도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22도, 최고 28도. 함경북도, 청진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20도, 낮 최고 27도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원산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24도, 낮 최고기온 28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강도 해산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15도, 낮 최고 25도가 되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워싱턴 뉴스광장 2016년 8월 18일 목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진행의 조은정이었습니다. VOA 세계뉴스 보내드립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뉴스입니다. 한국 통일부는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태용호 공사가 가족과 함께 최근 한국으로 망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최근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태용호 공사가 부인 자녀와 함께 한국에 입국해 현재 한국 정보 보호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태공사는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현학봉 대사에 이어 서열 2위로 알려져 지금까지 탈북한 북한 외교관 중에서 최고위급에 해당됩니다. 태공사의 탈북 동기에 대해 정 대변인은 김정은 체제에 대한 염증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동경, 그리고 자녀와 장래 문제 등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태공사의 탈북과 입국 경로에 대해서는 관련 국가의 외교 문제로 상세히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태공사는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영국에서 한국으로 바로 입국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세계 최초로 양자통신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중국은 현지 시간으로 16일 새벽 1시 40분 간수성 주취한 위성 발사 센터에서 독자 개발한 세계 첫 양자위성 묵자호를 창정 2D 로켓에 실어 발사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묵자위성은 지상에서 500km 떨어진 우주궤도에 안착한 뒤 2년간 운행될 예정입니다. 기원전 5세기 춘추전국 시대의 철학자인 묵자 이름에 따서 명명된 이 위성은 양자통신 실용화를 위한 중국 과학원의 첫 과제에 해당됩니다. 이 위성은 지상에서 레이저를 통해 위성으로 보낸 양자 정보를 다른 지상기지국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양자통신은 양자역학을 응용해 생성된 암호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중간에 도감청을 차단해 금융이나 개인신용정보가 오가는 금융망에 활용될 수 있는 차세대 기술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란에 배치돼 있던 러시아 전투기들이 시리아 공습을 가하기 위해 17일로 이틀 연속 출격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란 하메단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전투기들의 이번 공습은 시리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전날 이란에서 처음 전투기를 출격시키며 공습이 ISIL과 알누스라 전선에서 최근 개명한 자브앗 파테 알샴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이는 이란에 대한 전투기 판매와 이전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를 일축했습니다. 이란의 알리 리라자니 국회의장도 러시아에 이란 기지를 영구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9월부터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정부를 지원하는 공습 작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종전까지는 시리아나 러시아에서만 전투기들을 출격시켰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독립기념일인 17일 자국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을 하다 나포된 외국어선 60척을 침몰시켰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중국과 인근 국가들 간의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자국 해역 내 불법 조업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특히 중국이 최근 남중국해에서 세력을 확장하려는 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남중국해에 맞닿아 있는 나투나 해역을 놓고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나투나 해역은 인도네시아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지만 일부 면적이 중국의 자국영이라고 주장하는 남해 구단선과 겹쳐 양국 간 분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수시 푸지아 투티 해양수산부 장관은 나포된 외국어선은 나투나 제도 주변 해저에 가라앉혀져 인공 어초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달 한국과 멕시코, 터키산 철강재에 대해 최대 3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미 국제무역위원회가 정당하다는 최종 판정을 내렸습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는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들 나라에서 수입하는 강벽 사각 파이프로 인해 미국 내 파이프 생산업체가 큰 피해를 입게 됐다며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에 찬성한다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강벽 사각 파이프는 주로 건설 현장에서 쓰이는 철강재입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는 무역으로 인한 미국의 산업 피해를 평가하는 독립기구로 미국에서 사법기관에 준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15일 한국 업체들의 2에서 3%가량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또 멕시코 업체들의 3에서 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